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10월 마지막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인 중국이 첫 번째 비만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최우수 선수상 MVP를 받았습니다. 해외 최초로 미주 한인 이산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한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 정리하는 독자의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명인 대선 후보 지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공화당 성향인 네바다주가 이제는 경합주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제8화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최초의 음속 돌파 비행 여조종사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비만 지침서. 중국 성인의 절반 이상이 과체중이거나 비만인 가운데 중국 당국이 비만의 진단과 치료를 표준화하기 위한 첫 번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내놓은 조치입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NHC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국 내 비만 인구 비율이 약 65%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비만은 사망과 장애를 유발하는 주요 공중보건 문제 중 하나로 6대 위험요소에 포함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비만 문제를 악화시키는 두 가지 주요 요인으로 현대 경제의 변화와 경제 성장 둔화를 꼽습니다. 첫 번째로 기술혁신에 따라 책상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정적인 업무가 늘어난 것이 비만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저렴하고 건강에 해로운 식단을 선택하게 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의사와 학자들은 도시 거주자들의 직장 내 스트레스, 긴 근무 시간, 부실한 식단이 비만의 주요 위험 요소라고 강조합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농업의 산업화로 인해 육체적 활동이 줄어든 반면 의료 서비스의 부족으로 인해 체중 문제에 대한 적절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지침 작성위원회를 이끈 장종타오 위원장은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만 치료에는 임상 영양, 외과적 치료, 행동 및 심리적 중재, 운동 중재가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NHC와 15개의 다른 정부 부처는 7월에 비만 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평생의 약속, 적극적인 모니터링, 균형 잡힌 식단, 신체 활동, 충분한 수면, 합리적인 목표 설정, 가족의 참여라는 8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중국 아동의 과체중 비만 문제도 심각한데요. 6세에서 17세 아동 청소년 5명 중에 1명이 비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 7월 초중학생 과체중 및 비만 방지를 위한 공공위생 종합선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에는 비만 아동을 단계적으로 치료하고 식습관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정기적인 검사, 일일 운동, 영양사 고용, 소금, 기름, 설탕을 줄이는 건강한 식습관의 실천이 강조됐습니다. 중국은 오랜 기간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으며 1970년대 후반 개혁개방 이전에는 많은 가정이 영양 부족으로 문제를 겪었는데요. 신화통신은 현재 중국의 비만 문제는 생활 수준 향상에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토미 현수 에드먼, 한국계 미국인 토미 현수 에드먼 선수가 미국 프로야구 2024년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최우수 선수 MVP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는 LA 다이저스와 뉴욕 매치의 대결이었는데요. 7전 4선승제 경기에서 다저스가 6번째 경기만에 승리해서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에드먼 선수는 이 시리즈에서 타율 0.407을 기록하며 11점 타점을 올렸습니다. 특히 1회에 2타점, 2루타와 3회에 2점 홈런을 기록하며 팀을 4-1로 이끌었고 이런 활약으로 팀의 월드시리즈 진출에 큰 기여를 한 공로를 인정받아 MVP로 선정된 겁니다. 미국 프로야구는 매년 정규 시즌과 포스트 시즌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30개 팀이 162개 경기를 치른 후에 성적에 따라 포스트 시즌 진출 팀들이 결정되며 이 포스트 시즌은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시작됩니다. 와일드카드 승리팀과 각 지구 1위 팀들이 디비전 시리즈에서 또 맞붙고 이어 각 리그의 우승팀을 가리는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가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이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어 최종 승자가 결정됩니다. 올해 최종 승자를 결정하는 월드시리즈에는 LA 다이저스가 뉴욕 매치를 4승 2패로 꺾고 진출했으며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는 뉴욕 양키스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를 4승 1패로 이기고 진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25일 LA 다저스와 뉴욕 양키스가 2024 월드시리즈 1차전에서 맞붙었는데요. 29일까지 4차전이 진행되고 필요에 따라 5, 6, 7차전까지 이어져 미국 프로야구 최강팀이 결정됩니다. 에드먼 선수의 MVP 수상은 같은 팀의 세계적 명성을 지닌 일본 선수 쇼헤이 오타니가 받을 거라는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서 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9살의 에드먼 선수는 178cm의 신장과 88kg의 체격을 지닌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MVP 트로피를 들어올린 에드먼 선수가 어머니와 함께 기뻐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요. 한국 언론도 이를 관심 있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언론 매체들은 에드먼 선수가 지난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서 한국 대표로 출전해 한국 유니폼을 입고 인상적인 장면을 연출했다며 그의 한국과의 인연을 소개했습니다. 에드먼 선수는 고등학교 야구 코치인 백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곽경아 씨 사이에서 태어나 스탠퍼드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한편 2009년 이후 처음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뉴욕 양키스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월드시리즈에 진출하는 LA 다저스는 20세기 이후 총 11차례 월드시리즈에서 맞붙었는데요. 양키스가 8번, 다저스가 3번 우승했습니다. 이번 12번째 대결은 1981년 이후 처음 성사된 것인데요. 과연 어느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컵을 안을지 많은 야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재미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2001년 기준으로 약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던 북한의 가족을 둔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은 현재 1,00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생존한 이산가족들은 대부분 70대에서 90대 고령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정부가 한인 이산가족 명단을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은 지난 6월 하원을 통과해 현재 상원에서 기류 중입니다.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으나 역시 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의 유전자 검사가 실시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해외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인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는 한국 통일부의 지원으로 진행됐으며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캘리포니아 지회가 주관했습니다. 지난 21일 실시된 행사에는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70대에서 80대 실향민 30여 명이 북한에 남겨둔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지역 한인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참여자들은 통일부에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 및 보관 신청서를 작성했으며 한국에서 온 유전자 연구소 직원들이 이들의 머리카락과 구강세포 등을 채취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2014년부터 유전자 검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시행해 이산가족 1세대 약 2만 8천 명의 유전자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며 현재 2세에서 3세대에 대한 유전자 검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유전자 검사를 통한 가족 확인의 정확도는 거의 100%에 가깝고 고령인 1세대가 사망하더라도 자녀 세대의 유전자를 통해 친족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를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 선택 시간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가장 뜨거웠던 이슈가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 사실로 확인됐다는 내용인데요.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이 북한군이 러시아로 파병된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고 하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커비 보좌관이 10월 초에서 중순 사이에 이 북한이 최소한 3천 명의 군인을 러시아 동부로 이동시킨 걸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동맹과 파트너들과의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군의 파병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이 병력들이 북한 원산에서 배를 타고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한 후에 러시아 동부 여러 군사 훈련장으로 이동해서 현재 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참여할 가능성도 언급됐죠.
네, 맞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훈련을 마친 후에 러시아 서부로 이동해서 우크라이나와의 전투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력들이 실제로 전투에 참여할지 여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커비 보좌관은 북한군이 전투에 배치된다면 우크라이나군의 표적이 될 것이고 북한군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 러시아군과 마찬가지로 북한군을 방어할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 정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23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며칠 안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는 외부 인물들을 대상으로 중대한 제재 조치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계속해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하고 북한 측의 반응도 있었죠.
네, 러시아와 북한 모두 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인 마리아 자하로바는 관련 보도를 허위라고 주장했고요. 북한 역시 유엔 총회에서 이 파병 주장은 근거 없는 루머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을 넘어서 인도 태평양까지 확산할 수 있는 신호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니얼 프리드 전 미국 대사는 북한군 파병은 러시아가 동맹국 지원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네, 한국 정부는 이번 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요?
네, 한국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에 대한 방어용 무기 지원뿐만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는 공격용 무기 지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한 직후에 미국 의회에서도 강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미국 의회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확인된 이후에 강경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을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미국의 군사력 증강이 절실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미커 상원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은 이미 예견된 일이라면서 침략자의 축이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커 의원은 자신의 보고서를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전략적 연계가 명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그는 5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방위 예산 550억 달러 증액을 제안하면서 미군에 대한 투자가 이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네. 북한군의 파병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도 언급됐을까요?
네,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김 의원은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여할 경우에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 의원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박한 상황에 처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기회를 이용해서 북한군을 전쟁에 대비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녀는 자유에 대한 모든 위협을 맞서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컬 의원은 북한과 러시아 그리고 이란을 포함한 미국의 적들 간의 부정한 동맹이 이번 북한군 파병 사건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보여줄 때만 추가적인 침략을 억제할 수 있다면서 더 이상의 유화책은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소위 간사인 아미 베라 의원이 강력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베라 의원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해야 한다면서 북한이 모든 군대를 즉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런 군사행동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안보에도 큰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안이 미국 대선을 앞두고 더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공화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및 안보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원 정보위원장인 마이크 터너 의원은 바이든 정부에 대해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그 계획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나온 얘기가 있을까요?
네, 그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북한의 파병과 관련해서 강력한 제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을 통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듣고 계십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인권 문제를 비판하면서 개선을 촉구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정리해보죠.
네, 제79차 유엔 총회 3위원회 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심각한 인권 침해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북한이 외부 정보와의 전쟁을 벌이면서 자국민을 억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이 10대 청소년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시청했다는 이유로 12년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하면서 이를 북한 정권이 한국을 정복해야 할 적대 세력으로 간주하는 것과 관련지었습니다.
네, 탈북민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황 대사는 탈북민들이 겪고 있는 잔혹한 상황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탈북민 강제 송환을 금지해야 하며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탈북민들이 강제 송환, 인신매매, 성적 학대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현실을 언급하면서 유엔이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에 따라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중국이 탈북민을 불법 이민자로 규정하고 강제 북송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면서 이런 행위가 국제법과 인권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북송을 중단할 걸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본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했다는데요. 특히 어떤 점을 강조했습니까?
네, 일본 대표부의 오노쇼 인권 및 인도주의 담당 공사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시급성을 강조했는데요. 납북자와 그 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인도주의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북한이 모든 납북자를 조속히 송환할 것을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이 파악한 이 납북자 17명 가운데 5명만 귀환한 상태입니다.
예, 북한 측 반응 들어보죠.
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남혁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서기관은 한국과 일본의 비판을 이 정치적인 공격으로 규정하면서 전면 배격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전복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일본의 납북자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면서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뭐 계속해서 국제사회하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북한은 유엔이 서구 국가들의 인권 기준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 걸 촉구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서방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을 타국에 강요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북한 최대 석탄 항구죠. 남포에서 선박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올해 1월부터 10월 23일까지 이 북한 남포항에서 49척의 대형 선박이 드나든 걸로 확인됐는데요. 이 항구는 북한의 주요 석탄 출항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12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서도 석탄을 실은 대형 선박이 남포에 정박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길이가 165m에 달하는 이 선박의 적재함에는 석탄으로 보이는 검은 물체가 가득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여전히 석탄을 선적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네, 유엔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석탄을 계속해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유엔은 2017년 결의 2371호를 통해서 북한의 석탄을 포함한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지만 이 남포 항구에서는 여전히 석탄을 실는 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이 남포 항구에는 엿새 하루꼴로 대형 선박이 정박해서 이 석탄을 싣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포 항구의 부두 또 주변 지역에서도 석탄이 쌓이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고 있는데요. 석탄 야적장에 계속해서 석탄이 쌓이고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걸로 풀이됩니다.
네, 북한의 석탄이 실제로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증거도 있습니까?
네, 올해 캄보디아에서 이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들이 적발됐는데요. 캄보디아 정부는 지난 5월에 이 팔라우 선적의 CC9호에서 4,800톤의 북한산 석탄을 발견해서 동결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올 2월에는 중국 선적의 항진 룬호에서도 12,000톤의 북한산 석탄이 적발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북한이 유엔 제재를 위반하면서 석탄을 해외로 수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네, 국제사회 반응 어떻습니까?
네,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닐 와츠 전 위원은 최근 캄보디아에서 적발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북한이 여전히 유엔 결의를 위반하며 석탄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을 돕는 조력자들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제재를 강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제재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주 독자의 선택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 함께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유명인 대선 후보 지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 공화당 성향의 네바다주가 이제는 경합주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을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인기 대중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씨부터 전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씨에 이르기까지 유명인들의 미 대선 후보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지지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올해 대선 결과를 결정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격전지로 불리는 7개 주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부의 네바다주는 어느 한 주요 정당으로 크게 기울지 않는 경합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명인의 대선 후보 지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미국의 가수 겸 작곡가 테일러 스위프트 씨는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받고 있는 슈퍼스타입니다. 대부분의 스위프트 씨 팬은 그가 선택한 대통령 후보도 응원하고 있죠. 지난 9월 스위프트 씨는 소셜미디어인 인스타그램에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스위프트 씨는 해리스 부통령을 안정적이고 재능 있는 지도자로 묘사했습니다. 스위프트 씨의 팬인 제슬린 코어 씨는 위스콘신주 마켓대학교의 민주당 의장인데요. 경합주의 젊은 유권자로서 코아 씨는 스위프트 씨의 행보를 환영했습니다.
I don't think it's necessarily going to change voters' minds.
유권자들의 마음을 꼭 바꿀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젊은 유권자들이 나가서 투표하도록, 나가서 민주당에 투표하도록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령층에서 인기가 높은 미국의 전설적인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씨는 최근 소셜미디어에 민주당 정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카멀라 해리스 and Tim Walz are committed to a vision of this country that respects and includes
카멀라 해리스와 팀 월즈는 계층, 종교, 인종, 정치적 관점, 성 정체성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이 나라의 비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을 지지하는 보수적인 유명 인사들의 지지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전설적인 레슬링 선수 헐크 호건 씨는 자신의 셔츠를 찢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트럼프 마니아가 날뛰게 합시다. 형제 여러분, 트럼프 마니아가 다시 통치하게 합시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게 합시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연한 컨트리 음악 가수 키드 록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출마했을 때마다 지지해 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씨 같은 유명인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을 때 투표 정보 사이트에 수천 명이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하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지지 발표가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The critical question is going to be, is it voter registration in the places that matter?
정말 중요한 문제는 유권자 등록이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는 곳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유권자 등록이 실제로 투표율로 이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햄린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데이비드 슐츠 교수는 유명인들의 막판 지지는 선거 판도를 거의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Since Joe Biden exited and Kamala Harris came in.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뛰어든 다음 여론에서 작은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중은 이미 마음을 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슈츠 교수는 하지만 어떤 유명인을 정말 좋아한다면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은 유권자들이 11월 5일 투표장에 나오도록 하는 동기는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주요 경합주로 주목받는 미서부 네바다주.
약 310만 명이 거주하는 네바다주는 죄악의 도시라고 불리는 유명 도시 라스베이거스로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곳의 정치적 성향은 어떨까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톰 라일리 교수입니다.
They're seen as perhaps a liberal state in some sense because it was the first.
네바다주는 어떤 의미에서는 진보적인 주로 보여집니다. 무과실 이혼을 실제로 제일 처음 추진한 주고요. 어떤 카운티에서는 도박이 허용되고 매춘이 허용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매우 매우 보수적인 기류가 저변에 흐르고 있습니다.
네바다주는 196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는 확실히 공화당 지지세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네바다주는 민주, 공화 두 정당을 오가고 있죠. 네바다주 인구는 1980년 이후 3배 이상 증가했는데요. 최근 네바다주에 새로 이주한 사람들은 진보 성향이 강한 캘리포니아주 출신이 많다고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의 켄 밀러 교수는 설명합니다.
What's happened is the Clark County, which is the county where Las Vegas sits, is now 72% of the voting population in this state.
라스베가스가 위치한 클라크 카운티를 보면 현재 그 카운티가 네바다주 투표 인구의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시골 산악 서부주였던 네바다주가 이제 도시 서부 해안주가 됐다는 것입니다.
유권자 데이비드 카데나스 씨는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 거주하는 유권자입니다.
There's Vegas and then there's the rest of Nevada. From my knowledge, Vegas tends to be more on the Democrat side whereas
네바다주에는 라스베이거스가 있고요. 그 나머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라스베이거스는 민주당 성향이 좀 더 강합니다. 반면에 네바다주의 나머지 다른 지역은 공화당 성향이 더 강하죠. 하지만 인구 대부분은 라스베이거스에 있습니다.
폭발적인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네바다주는 여전히 많은 주민이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 계층이라는 게 밀러 교수의 설명입니다.
So things like wages, things like unemployment, things like housing affordability, just inflation in general.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실업률, 주택구입,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같은 것들, 연료 가격 같은 것, 그 모든 것들이 다른 주에 비해 네바다주 사람들에게 조금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바다 대학교 라스베이거스 캠퍼스 학생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을 밝혔는데요. 네바다주 대학생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Definitely abortion, definitely the economy.
당연히 낙태하고요. 또 당연히 경제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교육도 있어요.
I'm kind of broke college kid. I would just like to be able to better afford food.
저는 빈털터리 대학생입니다. 저는 그냥 식비를 더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나만 해도 제 모든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바다 주민들은 11월 선거 때 주 헌법에 낙태권을 넣을지에 대해서도 투표할 예정입니다. 네바다 여성연구소의 레베카 길 소장입니다.
The issue overall has already proven to be a big driver, a big
전반적으로 낙태 문제는 이미 이전 선거에서 투표장으로 유권자들을 이끄는 큰 동력, 큰 동기로 작용한 것이 입증됐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밀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네바다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합니다.
I think that Trump is being perceived as a candidate unlikely to win Nevada simply because
트럼프는 네바다주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승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네바다주 유권자들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Good evening, Nevada. Kamala, you're fired. Get out of here. You're fired.
네바다주가 경합주로서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 트럼프 전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모두 이곳에 찾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에 따라 향후 4년간 미국을 이끌 지도자가 결정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제럴드 포드 대통령 시대 여덟 번째 이야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미옥 기자가 엮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3부 지미 카터 대통령 시대
1977년 1월 20일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미합중국의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DC의 추운 겨울날 미국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선거 운동 동안 카터 대통령은 자신은 다른 대통령들과 다를 거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지미 카터가 대통령이 되기 전 100년이 넘는 동안 미국에서 남부 출신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고향에 돌아온 지미 카터는 4년 동안 조지아주 의회 상원의원을 지냈고 조지아 주지사로 당선됐습니다.
지미 카터는 좀 더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주정부 조직을 개편하며 찬사를 받았습니다. 주지사 시절 지미 카터는 교도소와 정신건강관리를 다루는 주정부 프로그램을 개혁했습니다. 그리고 1972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을 받은 조지 맥거번 후보와 함께 대통령 선거에 나갈 부통령 후보로 자기 자신을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후보를 선택했죠. 부통령 지명을 받는 데 실패했지만 지미 카터가 자신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시작하기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1976년 민주당 대선 후보로 지명받기 위해 열심히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조지아주 밖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습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미 카터가 이길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심지어 지미 카터의 어머니조차도 아들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무슨 대통령 하고 되물으며 놀라워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이자 전 주지사는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미 카터는 남부에서 자신이 속한 정당인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이 승리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대선 후보로 지명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지를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지미 카터를 막으려 했지만 그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미 카터는 대통령 후보 지명 과정에서 제일 먼저 당원대회가 열리는 아이오와주와 첫 예비선거가 열리는 뉴햄프셔주 민주당 경선에서 모두 승리했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전국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미 카터는 1차 투표에서 후보로 지명될 만큼 충분한 대의원들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치 비리 때문에 대통령이 재임 중에 사임하는 사태를 겪은 미국인들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직하고 참신한 인물을 찾았습니다. 지미 카터는 난 옳은 일을 하려는 정직한 사람이다 하는 말로 선거운동을 했고 미국인 유권자들은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대통령을 기대하며 지미 카터 후보에게 투표했습니다.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는 일반 투표에서 51%의 득표율로 48%의 득표율을 보인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대통령을 근소한 차이로 물리쳤습니다. 지미 카터 후보는 대통령 선거에서 미국 서부와 중부에서 패했지만 남부와 북동부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지미 카터는 결국 29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 240명을 얻은 포드 대통령을 누르고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권에 대한 신념이 강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미합중국의 대통령이라는 자신의 새로운 직책이 전 세계 인권을 옹호하는 데 활용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인권 문제나 다른 문제에 대해 자신이 옳다고 믿었을 때 비판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카터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파나마는 작은 나라지만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운하가 있는 나라입니다. 카터 대통령은 2000년까지 파나마 운하 통제권을 파나마에 넘기는 조약에 대한 의회의 지지를 얻어냈고 파나마 운하 이용과 관련해서 파나마와 새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또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을 외교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카터 대통령은 소련의 인권 침해는 비난했지만 핵무기 감축에 관한 소련과 협상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1979년 6월 지미 카터 대통령과 소련 지도자 레오니드 브레즈네프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2 체결은 핵무기 감축을 위해 미국과 소련이 협상을 시작한 지 7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협정에서 미국과 소련은 두 나라의 핵무기 숫자를 일정한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두 나라는 이 협정을 통해 새로운 공격용 전략무기의 개발을 금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2차 전략무기 제한 협정 비준을 앞둔 1979년 말,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은 상원에서 이 협정을 보내 비준 받으려던 계획을 유보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인데요. 최초의 음속 돌파 비행 여조종사 제키 코크란을 소개합니다. 노시창 기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이 시간에는 여성 항공기 조종의 선구자, 여성 최초의 초음속 비행사, 2차 대전 중 여성 조종사 부대 와스프의 창설자 등으로 명성을 날린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키 코크란의 본명은 제클린 코크란입니다. 제키는 자신이 1910년에 태어났다고 말했지만 어린 아기였을 때 부모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린 제키는 다른 부부가 입양하고 양부모가 됐습니다. 양부모 가정은 무척 가난했습니다. 이들은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에서 여러 곳을 전전하며 살았습니다. 제키는 학교에 간 것이 단 2년뿐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면직물 공장에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8살인 그녀가 받은 돈은 시간당 단 6센트였습니다.
그 후 제키는 간호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미용사가 되기로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제키는 미용학교에서 기술을 배운 다음 남부 여러 곳의 미용실에서 일했습니다. 제키는 이어 뉴욕시로 옮겨 유명한 미용실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일 때문에 출장을 다니던 제키는 플로이드 오들럼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금융 전문가로 돈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키에게 비행기 조종을 배워보라고 권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키가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는데 여러모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제키는 자신이 개발한 미용 제품을 파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경제난, 즉 대공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키에게 미용 제품을 팔아 기업인으로 성공하기는 너무나 어렵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성공하려면 제키는 자신의 제품을 미국 전역에서 팔 수 있어야 했습니다. 플로이드는 그러려면 비행기를 타고 다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키는 플로이드의 말에 그것이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제키 코크라는 당시 친구들에게 비행기 조종에 대해 얘기를 했더니 친구들은 이구동성으로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기나 하냐고 경고를 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러나 제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종수를 배우기 위해 뉴욕의 롱 아일랜드에 있는 루즈벨트 비행장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두 주 반 동안 교육을 받은 다음 제키는 조종사 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제키는 그것을 받자마자 캐나다 몬트리올로 가는 항공기를 조종했습니다. 그때가 1932년이었습니다. 3년 후 제키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까지 비행하는 벤딕스 트로피 경기에 출전했습니다.
그 대회는 남녀 조종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처음 출전한 코크라는 비행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코크라는 완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대회에 출전한 유명한 다른 여 조종사 아멜라 어하트는 5위를 차지했습니다.
1936년 제키는 플로이드와 결혼했습니다. 제키는 자신의 사업체인 제클린 코크란 화장품 회사를 계속 운영했습니다. 플로이드는 제클린이 비행을 하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1937년 아멜리아 에어하트는 세계일주 비행을 시도했습니다. 불행하게도 에어하트는 비행 중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어하트가 실종된 것으로 발표된 지 한 달 후 코크란은 다시 벤딕스 트로피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성 조종사는 그녀뿐이었습니다. 코크란은 내노라 하는 여러 남성 조종사들을 앞지르고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우승을 차지한 사람은 알렉산더 세버스키가 설계한 신형 군용 비행기를 몰았습니다. 세버스키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버스키는 자신이 개발한 신형 장거리 비행기를 미 육군 항공대에 팔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항공기를 여성이 조종해 대회에 참석하면 더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번 대회에 코크란에게 조종을 제의했고 코크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세버스키는 추가의 연료 컨테이너를 날개에 달았습니다. 중간에 쉬지 않고 장거리를 주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설계의 비행기를 몬 최초의 조종사가 코크란이 된 것입니다. 대회에 앞서 21명의 조종사들이 시험 비행을 했습니다. 그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조종사는 코크란과 다른 남성 조종사 9명이었습니다.
대회는 캘리포니아주 버뱅크에서 밤중에 열렸습니다. 조종 경기를 보러 모여든 사람은 4만 명이 넘었습니다. 코크란이 조종하는 세버스키의 비행기는 활주로를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은빛 날개와 동체는 비행장 주위의 불빛에 눈부시게 반사됐습니다. 비행기는 이륙을 하고 어둠 속으로 솟구쳤습니다.
또 다른 구경꾼들은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에 모여 있었습니다. 종착지에 도착하는 비행기를 보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첫 번째로 도착하는 비행기가 활주로에 내리고 결승선에 도달하는 걸 보며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바로 코크란이 조종하는 은빛 비행기였습니다. 코크란은 3,270km를 8시간 10분에 걸쳐 날았습니다. 코크란은 한 번도 중간 기착 없이 전 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그러나 코크란은 남은 연료가 불과 몇 분 분량뿐이었다는 걸 도착 후에 알았습니다.
그해 코크란은 전국적인 유명인사가 됐습니다. 코크란은 미국에서 가장 영예로운 조종사 상인 하몬 트로피를 수상했습니다. 코크란은 이 상을 13차례나 더 받았습니다. 다음엔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코크란은 여성도 전쟁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여 조종사들에게는 군 수송기 비행 같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남성 조종사들이 더 많이 전투기 조종에 임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1940년 코크란은 자신의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 미 육군 항공대 지원을 추진했습니다. 코크란은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부인 엘레노 여사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코크란은 전쟁 중 훈련된 조종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면서 여성들 가운데서도 잘 훈련된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 후 코크란에게는 런던으로 가서 새로 설치된 영국 항공 수송대 여성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라는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코크란은 여러 해 런던에서 활동했습니다.
1943년이 되자 미국은 더 많은 조종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미 육군 항공대 사령관 헨리 아몬드 장군은 영국을 방문한 길에 코크란을 만나 미국으로 돌아와 여조종사 양성 계획을 짜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조직이 여성 공군 서비스 파일럿, Women Air Force Service Pilot, 약칭 WASP였습니다. 이 그룹은 2년 동안 존재했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때 여성들은 77종의 각종 항공기 조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비행한 거리는 총 100만 킬로미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 부대는 정식 군 조직이 아니었기에 여성들은 군인이 아니라 민간인 직원 신분이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자 미국 정부는 코크란에게 와스프를 조직한 공로로 디스팅귀시드 서비스 메달, 즉 수훈 근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이 훈장을 받은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습니다. 전쟁 후 코크란은 아놀드 장군과 함께 일했습니다. 코크란은 미 공군 예비군 창설을 위한 법안을 기초했습니다. 공군 예비군의 첫 멤버도 코크란이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코크란은 정식 군인 신분을 얻게 됐습니다.
1940년대 말 코크란은 비행 대회에 다시 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행 신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44년 코크란은 제트기 시대를 맞았습니다. 1954년에는 캐나다 정부가 그녀에게 새로운 전투기 시험 비행을 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때 그녀는 여성 최초로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 기록을 수립했습니다. 1960년대 초에는 라키드 마틴사의 테스트 파일럿이 됐습니다. 이때 코크란은 시속 2,286km를 비행했습니다. 그것은 음속의 두 배나 빠른 속도였습니다. 여성 파일럿으로는 최고의 비행 속도였습니다.
제키 코크란은 1964년 자신의 미용 제품 회사를 매각했습니다. 그 뒤 나이 70이 된 1980년 코크란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까지도 코크란은 남녀를 막론하고 가장 빠른 속도, 가장 높은 고도의 비행, 가장 긴 거리를 비행한 조종사의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제키 코크란은 하늘을 집으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코크란은 하늘을 나는 기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기의 아래 부분만을 알고 있다. 위로 오르고 또 오르면 하늘은 어두워진다. 아주 높이 올라가면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 나는 바람 그리고 별과 함께 여행을 했다.
이 시간에는 여성 최초의 초음속 비행사 제키 코크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는 한 주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